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아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 땅 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땅 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땅을 샀을 때, 그 땅을 샀을 때를 본문이 속해 있는 32장 1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너 땅 사라. 누가 네게 땅 팔러 올 건데 그 땅 네가 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대로 신기하게 예레미야의 사촌이 땅을 팔러 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네가 사라.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고 그런 책임도 네게 있으니까 네가 그 땅을 사서 내 땅을 가져다오. 너를 위하여 사라. 내가 아쉬워서 파는 거 아니다. 너를 위해서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땅을 구입합니다. 재테크가 아니죠. 땅값이 오를 걸 기대하고 사놓는 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사촌이 내게 땅을 사러 팔러 오면 그 땅을 네가 사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땅을 사기는 삽니다만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땅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열째 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18째 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단 한 해 전이고 이미 작년부터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대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대군이 예루살렘을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못 무너뜨리고 있다면 대군이 아니지 않을까, 혹시 소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처음 뺏으러 갔을 때 그 땅의 거민들이 다윗에게 했던 말, 절름발이와 소경이라도 막을 수 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예루살렘 성읍을 단단히 성읍이 다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성전을 벌려서 무너뜨리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말려 죽이는 방법을 취합니다. 둘러싸고 물자가 안으로 드나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비축해 놓고 있는 식량이 떨어지도록, 스스로 멸망하도록, 오랫동안 성읍에서 인구의 유동이 없으면 전염병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를 기다려서 내년이 되면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떻겠습니까? 작년부터 막아놓고 있고 한 해가 지나서 올해 되었는데 계속해서 상황이 나빠져가는 것이 몸에 이렇게 각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아,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은 꼼짝없이 망하게 되었구나가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아 글쎄 이 사촌이 땅을 사라는 겁니다. 있는 땅도 팔아야 될 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있는 땅도 팔아서 모든 부동산을 현금화시켜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어떤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도망을 가더라도 피난을 가더라도 어떻게 안전을 구할 수 있을 텐데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 땅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기록만을 놓고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신뢰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 땅을 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예레미야의 심정은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매매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땅을 사기는 샀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이 성 유다를 대표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유다 진영에서 마지막 남은 이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지기가 일보 직전인데 지금에 와서 이 땅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땅을 샀고 하나님께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질문, 해결되지 않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는가에 대한 그 고뇌가 기도라는 표현 형식으로 25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갈대아인이 이 성에 이르러 이 성이 이제 넘기운 바 된 터에 이 마당에 내가 땅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26절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내리는 징벌은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 이미 돌이킬 수가 없고 그것을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래, 너가 본 바와 같이 그리고 너에게 내가 이미 말했던 바와 같이 이 예루살렘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유다 왕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땅을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이냐고 네가 물으니 내가 답을 주겠다 하고 36절부터 그 답을 주시는 거죠.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을 내리긴 내리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 징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징벌로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영영 망하게 하지 않겠다. 회복이 있다.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진 것으로 영원히 이방인의 땅이 되지 않게 하겠다.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이 땅을 사고 파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라는 증거를 삼기 위해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땅을 사게 했고 그 땅의 매매 기록들을 보관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답을 주시는 내용이 32장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긴 주시지만 현실은 위로와 소망의 여지를 찾을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막막한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처음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는데요. 이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시때때로 말씀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라 그럴 때마다 그 시대 상황과는 정반대의 말씀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 받았던 때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는 오랜 세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 유다 왕국에도 끊임없이 위협을 가해왔던 아수르라는 제국이 점점 쇠약해져 가던 때입니다. 점점 아수르는 쇠락해져서 더 이상 유다 진영에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래서 이제야말로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중흥기를 허락하시는가 하는 기분이 들 만큼 그렇게 나라가 좀 오랜 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조금 살만해지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런 기분을 느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언하고 다시금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덕컥 불러서 이 어린 예레미야에게 지금 선지자들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다.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벌을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저주와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 같고 삶이 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박축복을 내려주시는 것 같은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은 아니다. 이거 나아지는 것 아니다. 예루살렘은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 라고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과 축복과 희락을 말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멸망과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죠. 정말 그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나라가 어려워지고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 그런 때가 닥칩니다. 시드기야 왕 말년에, 이제 망하기가 1년 전에 오랜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냐면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불러 이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하실 것이다. 경제는 이미 마비된 지 오래입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왜요?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엇박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시기에 납득할 만한 말씀을 전파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시기 너머에 있는 그보다 더 앞에 있는 일을 계획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로서 대언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만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증언해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심판이 목전에 있을 때는 회복을 선포하고 무언가 회복과 부흥이 있을 법한 시기에는 심판을 선언하는 그 부조리 속에 예레미야의 고뇌와 또 그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낱낱이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특별히 예레미야서 전체 중에서 작은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은 구간입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심판과 저주와 형벌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메시지를 증거케 하셨는데 이 30장부터 33장까지는 회복과 은혜와 부흥의 말씀들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위로의 작은 책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 회복이 이전의 모습을 이렇게 되찾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것의 부족함을, 결핍과 결여를 만회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고 예레미야에서도 특별히 외우는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언하시고 그 회복은 이전의 것보다 훨씬 더 완성된 형태로, 이전에는 그 율법의 말씀들이 차가운 돌판 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규정하고 감시하고 심판하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무서운 말씀이었지만 새 언약을 맺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바깥에, 우리의 바깥에 기록해서 우리를 감시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두어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게 하고 의지를 발생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주어졌던 그 시대는 회복과 부흥이 기대될 수 없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정황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자기가 전하면서도 그 자신이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내가 하긴 했지만 나는 참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참 슬픕니다.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이제 갈대아인들이 저 성 바로 바깥까지 우리를 애워싸서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땅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회복을 약속할 것이고 그 회복이 너희들이 지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증거로 삼기 위해서 너의 그 매매 계약서를 타임캡슐 같이 훼손되지 않게 잘 보관해 놓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가 지난 후에 그 역사를 되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실이라는 것과 예레미야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편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래를 보지 못하는 바로 내일이 너무나 뻔해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주어졌다는 그 정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현실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매일매일 찾아오는 신앙상의 어떤 도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받았을 어떤 당혹감과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겪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의 어려움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있어서 언제나 신실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를 시간 너머에서 영원이라는 영역에서 시간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시며 다 아십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 있는 인간, 시간 속에 자리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는 잊혀지고 현실은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그 믿음이 위협을 받습니다. 이 위협을 받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리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믿어라, 신뢰해라,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무모한 짓을 한번 해봐라, 다른 사람은 미련하다고 하는 그 일을 나를 믿음으로 따라와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사람이 최고의 거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최고의 권세를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승부는 누가 더 멀리 내다보느냐, 누가 더 긴 호흡으로 승부를 벌이느냐에 그 승패가 달려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둑이나 야구 경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감독이 승부 호흡이 짧으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긴 호흡으로 더 긴 안목을 가지고 형세를 파악하고 작전을 세우고 참고 견디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승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이 긴 안목을 가지고 계시고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안목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헤아릴 수도 판단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라고 요구해 오시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서 그 증거를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합리성을 뛰어넘어 미련해 보이는 그 길,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뜻을 믿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발휘해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기대이고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예레미야가 뻔히 외세의 침략 속에서 망할 것이 분명한 그때에 값을 치르고 땅을 사는 것 같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총동원해도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날 아침 모든 어업활동을 마무리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난 후에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무엇 좀 잡은 것 있느냐고 물어보셨던 것 기억나십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험과 연륜과 지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뒤로 미루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모든 경험과 지식을 뒤로 하고 어리석고 무모한 그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혼자서 거둘 수 없는 만큼의 물고기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인이심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경험이 그것이 미련한 길이라고 말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지식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지라도 너 나를 믿느냐? 그 믿음의 근거에서 발걸음을 떼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것을 행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에 이어지는 굉장히 힘든 여정을 아주 빡빡한 일정을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전도지를 방문하고 사도 바울이 지나친 그 교회를 세운 곳들을 교회의 터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 때 1차 전도 여행 때 반환점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서 거기서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원래의 지점으로 돌아간 그 어떤 마지막 반환점과 같은 곳이었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거기가 분기점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1차 전도 여행지를 따라서 갔다가 거기서 원래는 1차 때 가지 못했던 더 북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그 분기점. 거기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터, 물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터는 아니지만 나중에 4, 5세기가 더 지난 후에 비잔틴 제국 때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에 세운 교회의 터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었을 그곳에 갔는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돌덩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터만 있었습니다. 묘하게 제게 감동이 크게 있었습니다. 어떤 감동이었냐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구나. 황량하구나. 이슬람 국가가 되었구나.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했었던 그 일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 많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밟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곳까지 데려오셨구나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남느냐? 건물이 남느냐? 인간이 멋지게 세워놓은 도시와 문화가 남느냐? 그런 것 다 바뀌고 세월이 지나서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남더라 하는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감동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무더기들을 보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참수터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처형을 당했던 곳,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처형을 기다리며 갇혀있던 곳, 그리고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걸었던 약 100m의 거리, 그리고 처형을 당했던 그 장소를 가서 또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과 인간이 이루어 가는 일 사이에 어떤 차이점들에 대해서 계속 묵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인 사람은 로마의 네로 황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목을 잘라도 아무도 네로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희대의 미치광이가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의 목을 댕강 잘랐던 그 장소에 서자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정말 능력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들이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멋있는 교회, 멋있는 유적들 그런 것들 하나도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화는 바뀌었고 시대는 변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온데간데 없고 곳곳마다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는 하는데 그 열심히 지나쳐서 겉으로 보이는 데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해주셨는데 이 도전을 이 말씀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해야 했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식한 역할, 미련한 역할, 다른 사람들이 다 저 바보라고 말하는 그 역할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 고백을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면 그 보이는 것이 거의 영원해 보입니다. 그 보이는 것이 거의 결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결정적이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다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해도 보이지 않는 그것을 쫓아 내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계속해서 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미련하고 지혜롭고 강하고 약하고는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뜻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어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사는 길이 세상에서는 비록 미련해 보일지라도 지혜로운 길이요 세상에서는 비록 연약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강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오늘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에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요즘 같은 때, 요즘같이 교회가 욕을 먹는 이때 여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것, 세상은 바보 같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눈에는 지혜롭고 강한 모습으로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현실을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영원한 것을 바라며 현실의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